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월 28일 주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세 가지 이상의 주제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 24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자신들 중 누가 큰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툼에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통념을 뒤집으셨습니다. 세상과 제자들의 통념은 이러했습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힘과 재력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베푼 힘과 재력으로 사람들에게 은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귀인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렇게 힘과 재력은 지배관계를 결정합니다.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였습니다. 베푼 자들은 합당한 명예와 영향력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파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힘과 물질을 통해 큰 자가 되지 말지니 라고 들립니다. 그렇게 획득되는 리더십을 거부할지니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신 예수님은 좀 더 생생한 비유로 그런 사람들을 큰 자, 앉아서 먹는 자로 비유하십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젊은 자, 즉 작은 자, 섬기는 자, 즉 음식을 나르고 시중드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시중드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서열과 순위에 대한 통념을 뒤집으셨습니다. 힘과 재력으로 줄짓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에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은 누가 섬기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힘과 물질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예수의 말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은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다룹니다. 지금 당장은 힘의 우열을 따지고 있지만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것은 주의 나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지난 시절 그들은 그들의 스승과 함께 많은 시험을 함께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을 긍정해 주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맡기실 거라 이러십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당장 오는 날이 아닙니다. 맡기신다는 표현이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 리더십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제자들이 이런 시기에 순교합니다. 또한 30절에 등장하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라는 표현들은 최종적인 날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임박한 고난 앞에 수준 낮은 논쟁을 일삼는 제자들에게 꾸짖는 대신에 그들을 향한 최종적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전망과 비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련의 시기에 강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갑작스레 훗날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곧 제자들에게 닥칠 시간들은 험난한 시간들입니다. 이어지는 단락 31절에서 34절은 다시 현실의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들에게 혼돈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라는 반복되는 부르심에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그가 소명으로 받은 이름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기보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시몬으로 부르시는 대목은 마치 사단의 체질에 바스러지고 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견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회가 무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는 주저앉아 있는 일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좌절의 웅덩이, 냉소에 덫에서 그분의 힘은 돌이키게 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를 예견하시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중보기도, 베드로의 실패와 돌이킴이 연속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역동적입니다. 예수님의 숨가쁜 앞날의 이야기에 베드로도 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죽음의 자리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베드로의 각오는 예수님의 돌직구에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의 중상의 고백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호기로운 각오 이전에 인간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지나야만 주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35절에서 38절은 제자 전체에게 본격적인 위험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갑 없이 여행하던 시기는 끝났습니다. 배낭은 물론이고 이제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제는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는 위기의 시기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위기의 시기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불법자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적대 세력이 이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빨이 드러나는 만큼 메시아의 실체도 구약의 비달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37절에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리니로 표현하시며 그 위기를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구약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의 암흑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38절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 같아 보입니다. 소기의 경읽기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라는 제자의 의기양양한 보고에 예수님은 그 정도 하면 됐다 라고 하시며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예수님은 족하다 라는 대답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내가 말해서 뭐 하겠니? 혹은 됐다, 너무 나갔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전대와 배낭은 제쳐두고 무장투쟁을 연상케 하는 검두자루를 언급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고난받는 종이 열게 될 하나님 나라와 다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문장의 제자들의 우둔함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누가 큰가 라며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힘과 소유를 가리기 바쁘고 외부를 향해서는 욕망을 향하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은 앞으로 닥칠 위험과 시련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위기의 경고마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고난을 앞둔 마지막 한 주치고는 제자들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태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전망과 비전이 위로가 됩니다. 큰 자를 재정의해 주시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장차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전망으로 그들을 봐주십니다. 봐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들어가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실패하더라도 돌이켜서 제자리를 찾으라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큰 자의 재정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심을 믿읍시다. 실패했다면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박한 고난의 시기, 닥쳐올 위기의 시간에도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는 제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